매기 성경 강해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요한계시록으로 모시겠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8장에 대해서 이제 한 서너 번 나누었는데요. 오늘 이제 8장 7절 말씀부터 나누게 되는데 주제가 그겁니다. 첫 번째 나팔입니다. 계속해서 이 요한계시록 8장에서는 몇 번에 걸쳐서 나팔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첫 번째 나팔, 이제 나무가 불이 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8장 7절 말씀을 보죠.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행사하시는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데 심판은 풀에서 큰 나무에 이르기까지 모든 살아있는 식물에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살아있는 모든 식물이 뭐 그러므로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식물의 3분의 1에 불과하지만 땅 위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엄청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구에 대한 첫 번째 심판 때는 홍수가 사용되었는데 하지만 이번에는 불의 심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을 통해서 세상이 정화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풀로 덮여있는 숲과 초원의 일부가 불에 타서 아주 황폐하게 되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의 3분의 1이 불로 타서 폐허가 된다. 이거 얼마나 심각한 내용인가요? 또 4분의 1이나 2분의 1이 아닌 3분의 1이 그런 면에서 본다면 본절은 정확히 3분의 1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 때도 식물이 먼저 지음을 받았는데 파괴되는 것도 먼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신 다음 식물을 창조하셨다는 기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애굽에 내린 일곱 번째 재앙과 마찬가지인데 아무래도 그 재앙과 마찬가지로 식물에 내리게 될 문자 그대로의 심판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앞에서 애굽에 내린 재앙과 나팔 심판 사이에는 아주 비슷한 유사성이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킨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죠.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다시 보신다면 애굽에 내린 재앙들이 문자 그대로 사실이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성경을 믿는 신자라면 이러한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계시록에 기록된 이러한 재앙들 역시 그와 똑같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사람들이 성경의 동일한 내용에 대해 서로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해석하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해야 할 만한 것이 어떤 것도 암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애굽의 우박이 내린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출애굽기 9장 25절에 보면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어떻게요? 꺾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박으로 인한 재앙은 애굽의 채소와 나무를 100% 망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본절의 재앙은 땅의 3분의 1을 황폐케 할 것입니다. 8절로 9절에 보면 두 번째 나팔이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 나팔은 불로써 심판을 했다면 초목을 태웠다면 두 번째 나팔은 바다가 피로 변하는 모습입니다. 8장 8절로 9절 말씀을 볼까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은 큰 상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또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둘째 나팔과 함께 시작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직접적인 심판은 지구 표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다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바다와 육지는 식물이 창조되던 날 서로 나뉘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9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저는 여러분이 본문에 사용되고 있는 말을 문자 그대로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불타는 산이 바다에 던지었다고 말하고 있고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음에라고 설명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마치 거대한 산처럼 커다란 물체나 심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언어의 사용에 대해 이처럼 세심한 주의가 요구가 됩니다. 특별히 계시록에서처럼 사람들이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말하여 그것의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할 때는 이것이 더욱 요구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여러분이 뭐 프라이팬에서 나와 불 속으로 들어가는 꼴이 되는 것이죠. 산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레미야 51장 2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은 문자 그대로의 가시적인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된 거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세계를 멸할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네 대적이라. 나의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본문에 묘사되어 있는 그대로 거대한 물체가 문자 그대로 바다에 던지져지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문자대로 바다 속에 있는 모든 생물의 3분의 1이 문자 그대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심판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문자 그대로 그 모든 것들이 다 되어집니다. 만약에 우리가 요한에게 그가 원하는 것을 말하도록 허락만 한다면 아마도 그는 매우 그것이 분명하게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설명을 한 번도 더 붙였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찾으려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요한은 이러한 것들을 비유나 상징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그대로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는 거대한 물체가 바다에 던져졌다는 것을 매우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거기에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이죠. 왜 알 수가 없냐면 첫 번째는 요한이 그것에 대해서 뭐 우리들에게 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은 누구에게도 바다에 큰 것이 던져진다고 하는 것이 뭐 행성이 바다에 충돌해서 뭐 어떻게 해일이 일어나서 지구가 멸망하게 된다 그런 설명이 없잖아요. 요한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것에 대해 정확한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제가 그때 세상에 남아 뭐 신문을 읽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신문과 TV를 통해서 세상의 소식들을 듣곤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까지 남아서 그 소식을 들을 수 없을 거라고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저는 그러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멸망시키는 바다에 던지어지는 그것이 분명한데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에게 말하기가 곤란하다 하는 겁니다. 저는 그때 땅 위에 남아있을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 잘 모릅니다. 따라서 이것이 저와는 전혀 무관한 사건이 될지도 모르는 것이죠. 저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자들에게 임할 무서운 비극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외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외에 아무런 다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가 없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죠. 이것은 분명히 신자들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사건이 될 것이지만 여기에는 그 이상의 의미가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우린 이것을 통해 마음의 깨달음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뜻이 바뀌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기 시작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여부는 전적으로 우리의 책임이고 저는 그것을 매우 존중한 책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심판이 지상에 임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땅 위에 이러한 재앙을 당하는 자들의 수를 줄여나갈 수는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양 함께 나누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나팔, 그러니까 하나는 이 육지에 수풀이 3분의 1이 탄다고 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 바다를 통해서 재앙이 내려지게 된다는 것이었고 세 번째 나팔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선한 물이 쓴물로 변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8장 10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비열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샘물에 터지리니 이 비열의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며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우리는 지금 공해에 대한 대책이 크게 논의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매연이라든가 뭐 이산화탄소 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 이것을 줄이지 않는다면 뭐 남극 북극의 오존층이 파괴되는 것, 그리고 또한 이 온난화로 인해서 세계의 기후가 막 변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은 공해 아주 크게 논의되고 있는 세상입니다. 사실 이제 공해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간은 모든 물을 이미 오염시켜 놓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보다 더 오래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지구상에 있는 물을 정화시키는 작업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물이 더러워지면은 뭐 다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보존을 제일 우선시되는 자연의 법칙, 인간은 좁은 땅 덩어리인 지구상에서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사람은 그것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오래 살기를 원하면서도 오래 살아야 될 기본이 되는 이 지구에 대해서, 물에 대해서, 대기에 대해서는 너무 사람들이 신경을 쓰고 있지 않나 싶은 거죠. 이런 통계를 보게 됩니다. 사람을 위한 식수의 3분의 1이 더럽혀져 있다. 이것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그냥 우물 파서 먹으면 됐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우물 파서 먹으면 되는 곳이 얼마나 됩니까? 아마 여러분 댁에도 수돗물 다 제대로 드시는 분이 없으실걸요. 다 정수기 나서 아니면 생수를 공급받아서 잡수는 그러한 입장이니까 이것은 매기 목사님이 살고 계시는 미국도 거의 같은 입장이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매기 목사님 벌써 옛 분인데 이러한 물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1억 달러가 이렇게 소비된다고 하는 것을 이분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동물에게 있어서 깨끗한 물은 필수적입니다. 이 매기 목사님이 1950년대 텍사스주의 달라스에서 있던 그 한 번의 일을 잘 기억하신다고 그러시면서 소개를 하시는데 그때 도시에 필요한 물을 인공호수를 통해서 공급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나 그 호수의 바닥이 마르자 물 공급이 중단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레드강에서 물을 끌어와야 했지만 정유회사들이 자기들의 정유 깊은 곳에 있는 소금물을 방류시켜서 강물이 이제 너무 염도가 높아졌던 거죠. 그래서 식수로 쓰기에 부적합했다 하는 겁니다. 식수가 필요하기 전에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우려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식수가 없어지니까 이 텍사스에 있는 그 레드강도 이렇게 썼어야 되는데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강물은 염분의 농도가 너무 심해 식수로 마시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식수를 구하기 위해서 물병을 들고 주위의 작은 도시들을 찾아다녀야 했다는 거죠. 이러한 경험은 사람들에게 깨끗한 물이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놓았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홍해를 건널 때 쓴물이 나온 마라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모세에게 그것을 단물이 되기 위해 막대기를 들어 그것을 물에 던질 것을 명령을 하셨습니다. 계시록에 이곳에는 하늘에서 운석, 별, 이런 것들이 떨어지자 단물이 쓴물로 변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물속에 던진 막대기는 아무래도 모든 경건한 성경 해석자들의 해석을 보면은 그것은 십자가를 상징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빈센트 박사는 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분석을 했는데요. 이것이 구약에서 비유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명칭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면서 쑥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또는 재앙과 슬픔 이런 내용들을 보면 신명기 29장 또 예레미야 9장 23장 에가서 3장 이런 내용들을 참고하면 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빈센트 박사가 설명하는 쑥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재앙과 슬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거짓된 판단, 아모스서 5장 7절, 이것을 의미한다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비율은 문자 그대로 사실이고 땅 위에 깨끗한 물에 3분의 1을 오염시킬 수 있는 독성을 함유하고 있는 비율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비율의 이름은 이것이 인간의 우상 숭배와 불법에 대해 가해지는 심판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재앙과 슬픔은 이와 같은 심판의 수단으로 인간에게 임하는 당연한 결과인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이 네 번째 나팔 해와 달과 별이 아주 강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 볼까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8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설명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네 번째 이와 같은 재앙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물 가운데 지상에 살고 있는 사람만큼 그러니까 그 인간의 빛과 생명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여러분 태양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정도는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달과 별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전체가 우리의 생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 천체가 모습을 나타낸 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활동 가운데 네 번째 날이 되는 것이죠. 네 번째 날 1월 성신이 먼저 창조되고 광명이 비치게 되는데 그런데 이러한 빛이 지구의 3분의 1에서 사라져버린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빛 가운데 큰 빛으로 낮을 주관케 하시고 작은 빛으로 밤을 주관케 하셨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징조와 계절을 구분하게 하셨다. 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환란 때 이러한 천체의 특이한 징조가 나타날 것을 말씀하신 바 있다. 이러한 내용들이 미기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8장 12절 말씀을 보면서 설명을 해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주님께서 말세에 나타나게 될 이 천체의 특별한 징조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29절을 보면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더라. 여러분, 우리 주님도 이렇게 설명을 하셨단 말이죠. 이러한 혼돈으로 인해서 자연의 질서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죠. 그것은 빛의 3분의 1이 낮의 3분의 1만의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밝기의 강도가 3분의 1로 줄어든다는 의미인데 그러니 에너지의 부족이 얼마나 심각해지겠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지구의 뭐라 그럴까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다시 한번 얼음의 시대가 빙하기가 온다는 그런 주장도 뭐 의미 있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 이러한 현상들, 이러한 상황들이 자꾸자꾸 가까이 오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깨달으며 그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을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한 통에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